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처음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자. 처음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제 우리는 에스라가 믿음을 말로만 배운 게 아니고 그가 배우고 알게 된 것처럼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 것을 결단함으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그 급박한 위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뭐 경호병들을 요청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래서 결국 안전하게 그 이 폭풍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듯이 교회당 안에서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지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환영인파가 아니라 사탄의 사냥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잘 기억해야 되죠. 신앙의 삶의 현장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 다니엘처럼 그에 따라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이 바벨론의 삶을 시작하면서도 결단하잖아요. 말씀의 가치로 살겠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은 에스라 사역 초기의 그런 상황들인데 그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사명자들의 삶을 이제 살폈겠죠. 근데 엄청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로 나와 이르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성전 재건 한 60년 만에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그가 백성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고 사회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래도 인정이 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백봉 방백들 와서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땠냐면 참으로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기회를 줘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라가 사명은커녕 또 무너지게 생긴 그런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그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 시내산 약속이 시내산 법도가 규례가 말하는 정말 그 사람들끼리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섞이는 이런 일들까지 막 생겼던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믿음을 따라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이 있죠. 출애굽 세대, 여기 뭐 출바벨론 세대. 근데 그 세대들이 이제 사라져가면 이게 점점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 이 삶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결국 세상과 섞이게 되게 돼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토록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나라가 그렇게 그 빈약한 이 노예국처럼 사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가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겨우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그래서 겨우 이렇게 그 포로로에서 귀환하여 그리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전 재건을 이루었는데 이게 지금 에스라가 왔다면 그 이후 6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그 죄악의 쳇바퀴로 빠져있더라는 거 사사시대의 쳇바퀴로 빠져있더라는 거죠. 자,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된 겁니다. 포로 1세대였던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 도전하고 그러면서 그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한 20년 어간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래도 뭐 흔들렸다고 해도 결국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종했던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1세대들이 떠나가고 점점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자라가면서 급속도로 이제 이게 신앙과 윤리적으로 헤어지기 시작한 거죠. 주변 이방국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정체성까지 이제 여기에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것도 방백들, 두령들, 제사장들까지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들이 다 그런 일에 먼저 휩쓸렸던 겁니다. 이 참 이게 중요한 게 리더들의 타협은요. 온 공동체를 속히 무질서로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가 개척될 때 하나님은 분명 그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그 어떤 사역의 이유, 방법을 주셔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그 사명으로 무장하고 1세대들이 달려가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부름에서 잠깐 빗나가는 거를 보게 돼요. 그동안 그 가치를 따라 애쓰고 수고해왔던 분명한 우리의 그 발걸음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거추장스럽다고 느껴지게 되고, 이거 뭐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뭐 예상치도 못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게 점차 처음 부르심과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에 했던 약속이 어떻게 됐다는 거, 그 가치를 잃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지금도 계속 매년 초가 되면 늘 이걸 되새기는 방향 점검 시간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이런 일들은 수시로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 하나님이 존재하게 했던 그 교회만의 칼라가 있는데 그 칼라를 점점 상실하죠. 빗발에 가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종교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들은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첫 마음, 첫 각오, 첫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역사적 우여곡절 끝에 포로까지 되어 고생하다가 다시 그 첫 사명, 시내산 언약에서 열방의 제사장이 되는 존재가 될 그런 기회를 출바벨론을 통해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봤더니, 에스라가 와서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정말 통탄할 일이었죠. 그래서 에스라가 보니까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민족을 70년, 100년 만에 겨우겨우 간신히 불씨를 살려놨더니 불과 그 5, 60년도 안 돼서 이 짧은 시간에 그 조상들이 패망의 길로 갔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제후를 자복할 때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또 같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게 백성들의 마음을 흔든 거죠. 그동안 백성들은 어쩌면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한 교회 속에 오래 있다 보면 그냥 무뎌지게 돼, 익숙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의 그 부르신 기준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빗나가고 희석되면서, 근데 그게 얼만큼 잘못된지를 모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할 때가 있어요. 특히 말씀에 대해 바르고 온전하게 알려고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그렇지 않으면, 그 원래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빗나간 것이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그러다가 좀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을 고집하고 있는 게 자기의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원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약속도 다 깨뜨려버리고 편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뭐 어쨌든 비행기가 떠가지고 많은 그 장애를 겪으면서도 그 길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목적지에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런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고 바르게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가 충분히 그런 영적인 나이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있는데 여전히 뭐 그냥 똑같은 새를 한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미숙함이 아니에요. 그럼 게으름과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그 사람에게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 저지를 실수를 대학생이 저지를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지런히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배워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 기준을 따라 분별하는 그런 분별의 눈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수 없어서 못 배운 것과 어려서 모르는 것과, 여러분, 게으름과 핑계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건 전혀 달라요. 혹시 정말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죄를 알게 된다면 즉시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본문을, 이제 본문의 내용을 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드러나고 발견되고 있는데도 그걸 또 거절하는,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도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반대하고 에스라가 바로게 가자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돕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그 일이라는 게 뭡니까? 죄악을 떠나기 위해 잘못된 결혼을 했던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고집하는 거야. 이것도 사랑 아니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별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죄를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않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분히 에스라가 조사를 깊이 했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슨 혈통이 아니라 이거하고 문제가 아니었어요. 말씀의 가치와 부르심 따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바른 일을 하는데도 딴지를 걸고 심지어 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죄악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변명하며 떠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사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해도 된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들만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봐도 내가 하는 행동이 맞다라는 걸 찾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오늘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들이 심지어 퀴어 신학을 만들었잖아요. 완전히 미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주장하고 바라는 것을 찾아내기 그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찾다가 또는 구절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저런 이단 사설을 만들어놨다고요. 인간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결국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하라 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니네가 이렇게 기준을 벗어난 것을 고집하며 살게 될 건데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러면 결국은 너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겠니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시 경고를 해요. 고린도서 6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 흐름을 놓고 보면 이방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지 혈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그 가치를 떠나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 결혼의 문제가 참 많은데 결혼 대상자를 고를 때 이런 문제로 인해 고민스러운 것이 현실이죠.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또 워낙 교회 안에 이렇게 바르게 신앙으로 준비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 자꾸 어떻게 살다가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사람과 눈 맞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에스라 시대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도 기준을 분명히 믿음,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따지듯이 먼저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면요. 일단 신앙의 성숙도는 이제 그때 시작이니까 사실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있다.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말씀에 서야 된다. 이 사실 앞에 서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사귀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그 다윗 이후에 정말 최고의 그 순간에 그 이집트 여자 데려와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끝장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위기 속에 있는 저들에게 사실 이 시대에 에스라를 보낸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등장은 정치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이유 내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백성들을 붙들기 위한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 흔들리는 사회를 바르게 잡겠다는 거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겠다. 하나님 백성을 온전케 하겠다라는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서 그 부르심의 의도가 빗나가 있는 그 종교화된 일들과 이 거짓된 이 타협들을 전부 깨뜨리고 그런 것들을 바르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선지자가 왔다는 것도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 이제 패망과 멸망에 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순간에 지금 에스라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면 학사다 그렇게 많이 부르지만 사실 에스라는 선지자로 보는 게 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알고 있는 에스라의 애통하는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심 속에서 늘 뭔가 불편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이 그런 모습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죄악된 것을 파악하고 철저히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고칠 때는 철저하게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죄악된 일을 뿌리 뽑고 정확하게 고치기 위해서 무려 3개월간 정밀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상처에 그런 이 오물을 제거할 때도 그렇잖아요. 대충 해서는 안 돼. 물로 대충 씻어서 안 돼요. 알코올로 그 점 하나도 없이 점이 그 이 불순물 하나 없이 딱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아마도 시간이 3개월이 걸렸다라는 건 뭐 결혼했어 안 했어만 따지고 뭐 하루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랬다라는 것은 정말 이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는 자들이냐 아니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분별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철저히 이거를 고쳤어야 됐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죄는 철저히 뿌리 뽑혀야 됩니다. 여러분 독이 물은 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는다고 그게 무슨 진수성찬 되겠습니까? 독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죄가 남아있는 그릇에 뭘 채우잖아요. 다 죄가 된다니까요. 죄가 있는 그곳에 예배를 넣으면 예배도 죄가 돼요. 기도도 죄가 되고 금식도 죄가 되고. 그러니까 죄를 버림에 있어서 적당한 눈가림은 큰 재앙을 부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 건축 이후에 그동안 나름대로 이들이 뭐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고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각했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좀 큰 소동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거는요, 성경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주의 무서움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고 바르게 아니까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비추이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현실, 영적인 현실을 그렇게 분명하게 그 밝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요시아 왕 때도 율법책 발견하고 그걸 읽다가 개혁이 일어났고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이걸 깨닫게 돼서 목숨 건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 오면서 자신이 그냥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믿음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알았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내가 알던 기도의 개념, 교회의 개념, 성도의 개념, 성령의 개념 이런 게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도전이 되고.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보니까 막 성질이 나고 마음이 불편해서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난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것들을 그냥 덮어놓는 게 자꾸 드러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경 하나님을 통해 그동안 익숙했던 그 이빨의 치석 같은 거가 드러난 거예요. 치석을 떼내면 그게 안 하던 사람이 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게 떨어져 나오니까 마치 이빨이 뽑힌 기분이 들거든요. 그 치석도 자기 몸이 됐던 거예요. 이걸 빼니까 이빨이 다 빠진 것처럼 느낀다라는 건. 근데 딱 보면 너무 깨끗하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데 느낌은 완전히 뭐 이빨이 다 뽑혀나간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동안 우리의 신앙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걸 바르게 뜯어내는데 마치 우리가 무슨 불신에 빠진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힘들내서 그 불편함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개척을 부르짖는데 개혁을 부르짖는데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성장 세미나니 뭐니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요. 개혁이라는 게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가 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 성도들의 바른 성장도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굉장한 걸 해야 뭐 교회가 성장하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다변화에 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회가 변하고 이 모든 이 국가가 변하고 그리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해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정말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걸 주신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힘들까?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순종하기 싫고 그러니까 계속 핑계와 변명이 늘어나고 그러니 무겁고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했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사실. 사람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 생명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목숨 놓고 믿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걸 알고 이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믿다 보니 어떡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이 나와요. 황관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못 먹습니다. 왕이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뭐 절할 수 없습니다.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그 기준이 설 때 이제 그런 일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헤이어져가는 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또 통곡하시는 거예요. 에스라의 회개와 눈물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가슴에서 터져나왔던 눈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겨우 생명의 불씨를 살렸는데 또 이래야 되냐. 너무 큰 아픔이었고 너무 큰 눈물이었던 거죠. 에스라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죄를 청산하는 기록까지 나오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는 또 이 역사와 연결되어 가는 다음에는 느헤미야 역사를 또 계속 연결해 살피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상실하고 세상과 혼합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실 때 알게 했던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 이게 이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성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자꾸 편리하고 쉽고 단순하고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을 때 편하고 쉬운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바르고 온전한 빛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불편한 삶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 그 길을 가자, 그 골고다의 길을 가자고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자꾸 편리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나를 섬겨달라고, 내 거 달라고, 달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가지는 제한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인간들을 섬기고 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잠깐이지만요, 삶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을 만드는 마술학교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성도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로 만들려고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되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신 그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알고 그 길로 바르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재건의 기적은 잠깐이었어요. 다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말씀의 가치를 살아내는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펼쳐진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삶에 벌어진 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만 했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으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마술사로 만들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 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순종이 힘든 이유는 주어진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어렵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자꾸 변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에 안하는 거 잊지 않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모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신 그 마음이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부르심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